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리고 왕성하게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예수님은 쉬시지 않으시고 매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치료하신 것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묵상했던 본문 끝에서는 이러한 일을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권능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사역이 왕성해지면서 필요한 일꾼들을 주님은 부르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사역에 힘을 얻으면서 예수님은 참 바쁘셨습니다. 저희들이 1장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했었습니다. 해가 진 이후에도 이 일 위에 해가 진 이후에도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또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셨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 사역이 진행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다니셔야 했고 또 예수님은 마음 편히 시간을 사용하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너무 바쁘시다 보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어쩌면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말 중에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일과 일을 제외한 삶에 밸런스가 있어야 한다, 밸런스가 맞아야 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워라벨이 전혀 안 되시는 분이시죠. 일과 일을 제외한 삶의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짜증이나 또 힘들다는 표현보다는 참 감사와 기쁨으로 언제나 사역을 감당해 가십니다. 밤늦게까지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또 바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피곤해서 풍랑으로 흔들리는 배 위에서 깊이 주무시기도 하셨지만 그렇다고 사역을 그만두시거나 또 짜증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꼭 하셔야 하는 일이었고 또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여유롭기를 원하죠. 시간적으로든 재정적으로든 언제나 여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여유로운 삶이 아닌 사명에 붙들린 삶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유로운 삶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되지 못해서 한탄하고 아파할 것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1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니로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데리러 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집안의 망신이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친족도 부족해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옵니다. 왜 왔겠습니까?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저 미쳤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 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 지역에 있는데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내려온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갈릴리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바알세불이 지폈다고 하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합니다.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 사단을 의미하고 이 지폈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귀신 들렸다 할 때 이 들렸다 사로잡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탄에 들려서 사탄에 사로잡혀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이죠.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되어버린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에 대한 폄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비난으로 어차피 그 성공을 잠재우려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모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냐는 것이죠. 결국 사탄의 나라에 대한 이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세계의 어떤 갈등이 아니라 반란이 아니라는 것이고 근원이 다른 세력, 즉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이 사탄의 나라보다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시고 만왕의 왕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비난은 성령을 모독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합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너희들이 이렇게 나의 사역을 방해할 때 큰 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와 하시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지한 자들이 아닙니다. 서기관들과 하시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이고 율법에 정통한 자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자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 시대에 사람 누구나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은 구약이 말하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치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거절합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나타남 그 자체이죠. 새로운 나라의 도래입니다. 증거이고 열매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저 귀신 노름이라고 치부하고 많은 것이죠. 두려운 것은 말씀을 잘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참 두려운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그분을 드러내며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그 율법이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모르고 또 겸손함이 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족이 또한 율법에 가장 정통해서 메시아가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잘 아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작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항하는 쪽에 서 있는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혹시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지는 않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내 기준, 내 생각, 내 경험을 믿고 예수님과 반대쪽에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 알기를 소망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은혜를 갈망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나오시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머니를 무시했다, 형제들을 무시했다, 예수님은 어머니도 모르는 불효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죠. 그리고 이 형제들 중에 하나인 야고보는 훗날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로 변모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불효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가까이에 있다고 늘 본다고 늘 함께 있다고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늘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제자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사회 하층민이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불같은 성질을 가진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족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족과 같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귀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참 몸부림치고 애쓰는 이런 성도들이 또 믿음의 동력자들이 어떤 면에서 훨씬 더 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참 애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하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할 줄 알고 또 굴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